사실 제가 한 19년 정도 때 이 근처에서 잠깐 지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밥 먹으러 이렇게 걸어 다니고 병원 한 번씩 오고 할 때 여기 지나다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건물이 바뀌었네요. 예쁘게 잘 준비가 됐고 또 발전하는 모습 같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으로 좋은 교제 나누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교사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교사의 사명과 또 성도의 사명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들으면서 선생님 아니신 분들은 선생님들 잘 들어야지 하고 있으시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 팔머 파커라는 분이 쓴 책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좀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선생님들이 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 가지 중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첫째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셋째는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 자신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차례대로 한번 보면요.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문제. 우리가 가르치는 내용은 뭐죠? 성경 말씀이죠.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성경이 참 쉽지 않거든요. 선생님들이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자기도 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이건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언제나 가르쳐야 되는 본질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르치는 대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했죠. 선생님도 요즘 아이들하고 어울리기 괜찮으세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 애들요. 이런 말 하면 꼰대 소리 듣긴 한데 요즘 애들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이들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복잡하고 또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요즘은 선생님들의 평균 연령이 다들 높아져 있습니다. 30대 되면 막 물들어 다녀야 되는 아직까지 막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때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아이들의 변화는 1년 1년 갈 때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요즘은 다음 세대 교육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가르치는 아이들에 대해서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선생님으로서 언제나 느끼게 되는 문제이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세 번째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나가 문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스킬을 가르치는 건 아니거든요. 낚시를 가르치는 거랑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그 아이들의 삶이 변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자라가도록 해야 되는 건데 근본적으로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어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항상 이제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하게 되는 겁니다. 너나 잘해라. 너는 잘하고 있니?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언제나 이것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들은 이 교회 안에 3D 직업이다. Three difficulties. 세 가지 가르치는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대로 제일 잘 살지도 못하겠고 가르치는 아이들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연말 되면 선생님들이 꼭 이제 목사님께 전화합니다. 연말에 전화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생님 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가 됩니다. 참 그래서 오늘 첫째로 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 계시면 한번 박수 한번 주실까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 그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가서 이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불러주셨는데, 세 가지를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 저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호덕이는데 누굴 가르쳐요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준비되지 않은 거 알아. 너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내가 너를 부르잖아.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오늘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요. 이 에스라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게 선생님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사요 교사였던 에스라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의 삶을 결정 지어주는 결단의 내용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본문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간 이민 3세대 정도 됩니다. 처음에 이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 말도 통하지 않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헷갈립니다. 색깔을 보면 한국 사람인데 사고하는 거며 말하는 거며 이미 다 그렇게 되죠. 편안한 삶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조상들은 힘들었지만 그 다음 세대로 가면서 그곳에서의 삶이 아주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포로귀환을 할 때 하나님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 다 나와 가자라고 했는데 5만 명 나왔습니다. 꽤 많이 나오긴 했지만 끌려와서 살았던 그 삶의 자리가 이미 정착되었기 때문에 그걸 오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더 많았었던 거죠. 그 세대들 중에 에스라도 있었습니다. 이민 3세대로 살고 있고 실제로 5절, 6절 이런 데를 보면 이미 그곳에서 주류 사회에 잘 적응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를 에스라를 총애하고 또 에스라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야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말만 해 이런 긴밀한 사이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이 살았던 이 에스라가 어떤 이유였든지 예루살렘 땅을 소망하고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민자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이동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포로기한 때 한 5만 명 정도가 따라왔었고요. 그리고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포로기한이 있는데 이때 에스라가 두 번째 그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갑니다. 이게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첫 번째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포로 귀환했을 때 그 귀환 공동체는 쉽게 말하면 누구든지 가고 싶은 사람 다 나와 이거였어요. 그래서 5만 명 정도가 갔고 두 번째 에스라가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모아서 두 번째 귀환을 할 때에는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 목적에 부합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두 번째 여행을 시작하죠. 7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특별히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보입니까? 그냥 어떤 보기에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자, 이 노래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들이겠어요? 요즘으로 치면 찬양대, 문지기들, 성전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원래 포로로 이제 종으로 끌려왔던 사람들이긴 한데 이제 이스라엘 안에서 지내면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나무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해서 땔감 만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부름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7절에서 에스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의 면면은 성전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에스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의 역할을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왔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포로기한에서는 한 1700명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것도 잘 모여지지가 않아서 우리가 에스라 8장에도 그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아하와로 가는 강가에서 모여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제사장, 레위, 뭐 문지기, 찬양하는 사람들, 할 만한 사람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겨우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왔다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번듯한 집이 있고요. 직장생활 잘하고 있었고요. 안정적인 삶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집도 못 구하고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런 예루살렘 소식 들어보니까 다 사람들 떠나고 그냥 뭐 지내기 어려운 그런 곳인데 거기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건데 적어도 에스라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하라고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고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요. 10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어려운 여행을 시작하고 힘겨운 예루살렘 삶을 선택했는지를 10절이 보여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언제 결심한 거죠? 어디서요? 바벨론에서. 이 중요한 것은 10절 마지막에 보면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좀 어려운 문법 용어로 치면 대과거입니다. 옛날 옛날에 결심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읽은 6절 바벨론에서 이사 와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쭉 순서대로 말하고 있지만 10절은 사실은 6절 이전에 이 일이 있기 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그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어 라고 한 다음에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굳이 본문 이야기 흐름의 마지막에 둔 이유는 이게 성경이 이 마지막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뒤에 빼놓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다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구나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가 어디구나 이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헌신과 결단 그것이 에스라의 지금까지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귀찮고 힘든 일이고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고 어디에서 무엇하라고 하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죠. 아주 편안하고 좋았던 삶을 지속하는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죠. 그 기본적인 욕구를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기로 하는 그 몇몇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름받은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곳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확인하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밝혀주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에스라의 결심을 조금만 더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그 처음에 제가 교사가 세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과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사는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요즘 교사 훈련 잘 시켜야 되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요즘 세대 아이들에게 전하기 좋은 방법론이 어떠한 건지 어떤 교육 보조제가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텐데 어쩌면 그것은 마지막 단계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가르치는가, 가르치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것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진짜 마음의 중심을 두고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는 가르치는 내용이 있겠죠.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 교사인데요. 지난날에 있었던 뉴스 알려주고 첫 세수를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교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헌신되어 있어야 되고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말씀의 원리를 가르칠 때 그게 방법론의 문제라든지 전략의 문제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꿔가는 동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좀 헌신되고 전문적으로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성경 공부 좀 하십시다. 하셔야 됩니다.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애들 앞에 토요일 저녁에 쓱 교재 보면서 내일 뭐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가르치는 그 내용이 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하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제일 유익할까요? 그 말씀을 듣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거기 매달려 있는 그 선생님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그는 이미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도 받았던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에스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집대성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세기랑 에스라 시대는 10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잖아요. 1000년의 차이가 나면 언어가 같을까요? 우리 500년 전 조선 말하고 우리 말하고 다르죠. 100년 전만 해도 다릅니다. 언어는 계속 바뀌어지게 되고 기호도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훈민정음 읽으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나란 말씀이 진국에 달아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뼈 있어도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해석이 필요해요. 500년, 100년만 지나도. 성경은 천년의 역사를 담고 있지만 창세기의 히브리어와 에스라서의 히브리어가 많이 다르지 않아요. 어떤 과정이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마지막 시대 사람이 자기 시대 언어로 종합 정리를 해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에스라가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 이제 난 됐어. 나 알 만큼 알잖아. 내가 제일 많이 아는데 이렇게 끝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캐내고 연구해도 바닥나지 않는 보물창고와 같아요. 조금 먹어보고 맛있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들어가 보면 잘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해야 하는 곳이 성경이고 그렇게 매 순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성경 연구했고 설교했지만 오늘 또 새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헌신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한국 사람 평균 하루에 텔레비전 얼마나 보는지 아세요? 지난번 통계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평균 2시간 48분 TV 시청을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있어서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 2시간 48분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녁에 와서 뉴스 보고 뉴스 끝나고 나서 하는 드라마 하나 딱 보면 거의 2시간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아침에 설거지하면서 아침 드라마 한 번씩 보고, 요즘은 TV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KBS, MBC 두 군데에서 하면 하나는 포기하고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 보고 다른 데 돌리면 그것도 해줘요. 그래서 다 봐. 그러다 보니 2시간 48분 평균인데요, 60대 우리 어머님들이 압도적으로 4시간 반을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일 적게 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20대입니다. 20대 이 젊은이들은 너무 바빠요. 소위 알바하기도 바쁘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힘겨운 삶을 살다 보니까 TV 볼 시간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2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설교도 30분짜리 안 봐요. 그래서 3분 요약본. 요즘 그것도 안 돼가지고 45초짜리 숄츠 쓱쓱 하면서 보도록. 그게 그 시대 아이들에게 이제 맞춰가는 방식인데요. 2시간 48분씩 평균 텔레비전을 보는데 아마 평균이니까 더 보시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텐데요. 와, 나 정말 TV 너무 많이 봐. 이런 생각하고 사십니까? 보통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TV만 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요즘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 할 때도 중간에 광고를 하더라고요. 재밌는 거 볼 때는 광고가 왜 이렇게 빨리 와요? 이제 막 시작했는데 광고하고, 이제 막 볼만한데 끝나는 광고하고, 60분 얼마나 빨리 지나가지 몰라요. 우리의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죠. 하루에 성도님들은 성경을 몇 분간 볼까요? 통계적으로 성경 1독 매년 하시는 분들은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 성경 보시는 거예요. 올해 1독 하신 분 있으십니까? 예, 계실 겁니다. 예. 손들라 안 하겠습니다. 잘 안 봐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맞죠? 그거 보고 묵상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라는 것을 믿고 계시죠? 근데 안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보지 않습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이 땅에 지금 교회들이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은 다 뭐 하자고 해요? 성경 공부하자고 합니다. 정말 자존심 상에 잠이 안 와야 돼요.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보자고 하는데 이단들이, 우리가 거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제 결론이, 그러니까 최소한 TV보다는 많이 보자, 이렇게 내리면 안 되겠죠. 큰일 나겠죠. 하루에 2시간 48분씩 성경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에 좀 더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고 내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분명한 결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죠? 알아요. 바쁘시죠? 마음이 분주한 거 압니다.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하나님 말씀, 말씀을 맡은 자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양보할 수 없는 가치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준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참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로 결단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귀에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교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유는 성경 말씀이 복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복음의 내용을 담은 그 선생님, 사람도 복음의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미나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공자는요,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진리를 깨달으면 저녁까지 그걸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나 잘 가르치지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잘 가르치는 스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사의 본질이 뭐예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을 담고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교사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사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들은 바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친구들 한 번씩 만나면 목사들이죠. 한탄하는 것들 중에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자아 비판도 많이 하고 성도 비판도 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만나면 목사 비판하잖아요. 성도님들 비판을 하는데 탄식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10년을 가르치고 20년을 설교해도 사람 참 안 바뀌는 것 같아. 20년을 배웠는데 하루아침에 그거 다 까먹는 순간이 금방 오더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가끔씩 듣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바쁘게 주일 보내셨을 줄 압니다. 특히 선생님들 바쁘셨을 겁니다. 예배드리고 쫓아가서 회의도 하고 아이들 돌보고 돌려보내고 또 오늘 찬양 연습도 해야 되고 혹은 이분들 중에 또 찬양대 하는 분 계실 수도 있겠고 뭐 하다가 나가서 뭐 밥도 차려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빴을 텐데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바빠서 교회 와서 하나님 못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을 통칭해서 저는 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싫어하십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예배 드렸고 십일조 했고 봉사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만하면 됐죠?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 예배와 이 섬김이 다 한 다음에 여러분의 복음의 삶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받은 말씀이 뭐지? 그 말씀으로 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 말씀으로 난 어떻게 내 삶을 개혁해 갈 수 있을까? 그런 몸부림, 진실된 몸부림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들이 그거 압니다. 아이들이 그거 압니다.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거든요. 그러니 아이들 앞에서 잘 가르치는 척, 잘 사는 척 하지 마시고 아이들과 똑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세요. 정말 살아내려고 하지만 연약하고 연약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선생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목소리보다 여러분의 삶이 더 큰 복음입니다. 아이들에게. 그러니 오늘 에스라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자리할 수 있도록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선생님들, 아이들이 나중에 여러분의 무엇을 기억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한 공과 내용을, 배운 내용을 아이들이 기억해 줄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선생님들이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했는지는 기억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주 골칫덩어리였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죠? 굉장히 태생부터 목사처럼 살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 얼마나 골치를 많이 썼겠는지 선생님 힘들어하셨을 거예요. 기도할 때 제가 눈을 뜬 적이 별로, 눈을 감은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눈을 뜨고 선생님 기도하는 모양을 보고 따라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고 제 머리를 누르시고 했던 선생님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날 뭘 가르쳤는지 뭘 기도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항상 골칫덩어리인 저를 많이 좀 돌봐주셨습니다. 신방을 많이 오셨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집이 예전 지금 연지동 지금은 개발 다 되었지만 꼭대기 집이었어요. 집에 오려면 계단을 130계단 올라오면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그 선생님이 남자 선생님이 걸어오셨어요. 참 교회 가기 싫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럴 때. 그 TV에서 좋은 거 참 많이 해줬어요. 그때. 아침 8시 되면 드디어 텔레비전에서 소리가 나옵니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아십니까? 연식이 되셨는데 그러면 힘차게 달려라 은하철도 999 요거 하잖아요. 막 가슴 설레면서 그걸 딱 보는데 힘차게 달려라 하고야 이게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그 130계단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선생님이 올라와서 저를 데리고 교회를 가셨어요. 당신이 안 오면 제가 안 갔거든요. 그러니 한 주도 빠짐없이 선생님이 와서 너무 싫었어요. 지금 저거 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와서 제 손을 탁 붙잡고 데리고 가셨죠. 결국 제가 그 6학년 졸업할 때 교회도 졸업했습니다. 결국 안 나갔죠. 2년 반을 안 나가고 있다가 길에서 선생님을 한번 만났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좀 이제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져 있다가 길에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 이렇게 길에 좌판을 이렇게 버려놓고 옛날 참빛도 팔고 그 뭐 이것저것 잡화하듯이 이렇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루 종일 해서 팔고 또 날이 되면 딱 걷어서 집에 가시고 그렇게 사시는 분이었다는 걸 그때 가서 알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선생님의 삶이 참 녹록지 않았겠다. 항상 주일에 양복 다 갖춰 입고 깨끗하게 저 생각이 나요. 그분이 이 그 면도를 너무 깔끔하게 다 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할 때 이 움직이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깔끔하게 계셨는데 노점도 아니죠. 자판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그 삶을 사셨던 거죠. 나중에 제가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목사가 되기로 대학을 가고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선생님은 나중에 찾아봤더니 모 교회, 작은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계시더라고요. 참 그렇게 평생 지내오셨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여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가 힘겨운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선택하고 사셨는지, 그런 것들을 목사인 지금 생각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때려치고 싶은 생각도 있고, 아, 이 아이들 참 안 변하는구나. 내가 아무리 해도 이 아이, 개구진 아이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실 거고, 그 삶을 통해 아이들을 바꿔 가실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개구장이가 저같이 목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삶의 어떤 한켠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고 이 삶을, 이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보이지 않지만 아까 찬송한 것처럼 눈물로 씨를 한번 뿌려보세요. 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확인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에 헌신된 나, 그리고 그 복음의 두 가지 내용, 말씀과 나 자신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자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주셨나이까. 아무 쓸모 없지만 주의 손에 붙들린 내가, 주님의 도구인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에 헌신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에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 삶이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